베드로전서 22번 메시지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고난 4 그리스도의 다섯 방면 2장 18절부터 25절에서 우리는 다섯 가지 중요한 것들, 즉 그리스도의 다섯 방면을 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은혜이시며 그분은 우리의 영적인 방향의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는 또한 우리의 구주와 목자와 감독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목양하시고 우리를 돌보심으로써 우리에 대한 삼중 역사를 성취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이 은혜로운 삼중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구원하심과 목양하심과 감독하심이 필요합니다. 베드로는 이 서신을 단지 교리의 지식에 따라 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풍부한 체험에 따라 썼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은혜로, 본으로, 그리고 구주와 목자와 감독자로 체험하였습니다. 그는 그의 안에 신성한 생명의 움직임과 그의 생활 가운데의 그 표현이 하나님과 사람의 눈에 은혜롭고 받을 만한 어떤 것이 되는 것을 체험하였습니다. 우리가 지적했듯이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생활에서 그러한 표현을 볼 때 그들은 이것은 은혜요, 하나님께 감사드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2장 21절에서 베드로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은혜이신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영적인 복사의 과정에 사용되는 본, 주된 사본, 원본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지적한 대로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생산이 됩니다. 2장 24절에서 우리는 우리의 구주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를 보며 25절에서 베드로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혼들의 목자와 감독자에게 돌아왔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의에 대하여 살도록, 즉 하나님의 통치 아래 바르게 살도록 하기 위하여 죄에 대하여 죽으셨습니다. 더 나아가 죽음에 이른 그리스도의 상처, 즉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죽음을 치료받고 그분의 부활 안에 살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 혼두를 돌보시는 목자와 감독자로 소유합니다. 그리스도의 목양은 주로 우리의 몸이나 영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첫째로 우리의 혼을 돌봅니다. 그러나 목자와 감독자로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 안에서부터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분은 하늘로부터 우리를 목양하시거나 감독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목자와 감독자는 우리의 영 안에 계시며 생명주는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분의 목양과 감독은 우리의 영으로부터 시작되어 우리 혼의 모든 부분으로 확산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으로부터 우리의 혼에 이르러 우리의 모든 문제와 필요와 상처를 돌보신다는 의미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분이 우리의 그리스도십니다. 두 가지 어려운 문제. 이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전체 성경 가운데 가장 어려운 장들 중에 하나인 베드로전서 3장에 이르렀습니다. 이 장을 이해하기 어렵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신 것에 관한 베드로의 말과 침례에 관한 말입니다. 수세기에 걸쳐서 이 두 가지 문제에 관하여 이 장에서 베드로가 말한 것을 놓고 많은 토론이 있어 왔습니다. 토론은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이는 해석의 문제가 풀리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두 가지 문제는 매우 심오합니다. 3장 19절과 20절에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하여 바울이 그의 글에서 다루지 않는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는 바울이 그리스도의 만유를 포함한 죽음에 대하여 많이 말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한 방면이 바울의 서신들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이 방면을 모르고 있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는 온전하고도 우주적인 계시를 받았으므로 나는 바울에 관하여 감히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는 땅 위에 있는 것들을 알고 있었으며 고린도 후서 12장에 의하면 그는 셋째 하늘과 음부와 낙원에도 이끌려갔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주의 세 부분에 관하여 완전한 시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는 그의 글에서 그리스도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는 문제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의 서신들에서 바울은 또한 침례에 관하여 상당히 많은 가르침을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장 20절로 21절에서 우리는 침례에 관하여 바울의 서신들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베드로가 한 뛰어난 말씀을 봅니다. 앞으로의 메시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신 것에 관하여 베드로가 말하는 것과 침례에 관하여 그가 말하는 것을 연구할 것입니다. 그러한 메시지는 베드로전서 라이프 스터디 가운데 참된 경계표가 될 것입니다. 이번 메시지와 다음 메시지에서 우리는 3장 1절로 13절을 숙고할 것입니다. 결혼과 생명의 은혜.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여전히 모든 관심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뛰어난 태도로 사는 생활에 관계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이미 열방 가운데 나그네 같은 믿는 이들의 생활, 곧 믿는 이들이 사람의 모든 제도에 순복하는 것과 주인들에 대한 가정의 사환들의 순복과 그리스도의 본을 다루었습니다. 베드로는 3장 1절로 7절에서 결혼 생활을, 그리고 3장 8절로 13절에서 일반적인 생활을 관심합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바울은 신약의 모든 독자에게 친숙한 결혼 생활에 관한 말씀을 줍니다. 그래도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결혼 생활에 관한 베드로의 글에 몇 가지 매우 좋은 요점들, 심지어 최고의 요점이 있습니다. 가장 뛰어난 요점은 베드로가 남편과 아내에 대하여 생명의 은혜의 공동 상속자들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울은 생명의 은혜에 대해 결혼한 부부가 생명의 은혜의 공동 상속자들이나 상호 상속자들이라는 것에 대해 아무것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3장 7절에서 베드로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더 연약한 여성의 그릇이요 또한 생명의 은혜의 공동 상속자인 고로 존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방해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남편과 아내들이 그들의 재산이나 물질적인 소유가 아닌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들이라는 것을 인식하기 원했습니다. 아마 당신은 수년 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지내왔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말한 생명의 은혜에 대해 아무런 깨달음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더러는 신약에 그러한 표현이 있다는 것조차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은혜나 죄사함의 은혜에는 친근합니다. 사실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에 대한 개념을 갖기 위해서는 꼭 성경을 읽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생명의 은혜라는 용어는 특유의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것에 대해 읽을 때 우리의 생각이 가리워져 있거나 이 용어에 적절한 관심을 두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긍휼로 우리는 우리 모두가 그것의 진가를 알 수 있도록 이 문제에 합당한 강조를 두고자 합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생명의 은혜에 대한 그 놀라운 문제를 보기 바랍니다. 생명의 은혜는 우리가 상속받을 수 있는 뭔가 실제의 실질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분한 호의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상속받을 수 있는 확고하고 실질적인 영적 재산입니다. 생명의 은혜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는 이 서신에서 베드로가 은혜에 대해 많이 말한 것을 지적했습니다. 1장 2절에서 그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증가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은혜가 성도들과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은혜가 그들에게 증가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기본이 되는 은혜가 증가되는 것에 대한 생각과 더불어 베드로는 계속해서 4장 10절에서 각양 은혜를 말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 모두는 마땅히 서로 다른 방면에서 서로 다른 범주에 속하는 이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들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5장 10절에서 베드로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에서 우리는 은혜에 관하여 네 가지 독특한 표현을 봅니다. 비록 바울이 은혜에 관하여 무척 많은 것을 말하긴 하지만 그는 베드로가 그의 첫 번째 편지에서 사용한 그 독특한 표현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나는 베드로가 은혜에 관하여 이 책에서 말하는 것, 특히 생명의 은혜에 대한 그의 말씀을 매우 소중히 여깁니다. 아내들은 그들의 남편들에게 순복함. 이제 계속해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를 한 절 한 절 살펴봅시다. 1절은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들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들의 행실로 말미암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라는 표현은 2장 18절에 묘사된 대로 그들의 주인들에 대한 집안의 종들의 순복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집안의 종이 그의 주인에게 복종하듯이 아내들도 그들 자신의 남편들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이런 종류의 말은 확실히 소위 여성 해방 운동에서 강조하는 것과는 반대됩니다. 그러한 운동은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남성과 여성에 대한 하나님의 정하심에 반대되므로 성경에 위배됩니다. 베드로의 표현을 사용하면 하나님은 여성들을 더 연약한 그릇들로 창조하셨습니다. 어떤 나라가 여성을 군대의 주력, 전투부대로 쓰겠습니까? 여성들은 육체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더 연약합니다. 때문에 여자들은 쉽게 눈물을 흘리는데 이는 연약하다는 표시입니다. 게다가 여성은 생각이나 감정 안에서 쉽게 괴로워합니다. 이 모든 것은 여성이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표시들입니다.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바울도 역시 그들의 남편들에 대한 아내들의 복종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베드로와는 달리 그는 여성들이 더 연약한 그릇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관하여 다시 한번 베드로는 여성들이 더 연약한 그릇들이라는 것을 지적함에 있어서 독특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1절에서 베드로는 아내들이 그들 자신의 남편들에게 복종하라고 명합니다. 바울도 이것을 말했습니다. 어떤 여자들은 그들 자신의 남편들보다 다른 사람의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더 쉽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또한 그들은 그들 자신의 남편보다 다른 사람의 남편을 더 좋게 평가할지 모릅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조차 자매들은 그들 자신의 남편보다 다른 형제에게 복종하는 것이 더 쉽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내들이 결혼 생활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 남편들의 모든 결점과 단점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사람의 결점과 단점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알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그들은 그들 자신의 남편들보다 다른 형제들을 더 좋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어떤 자매가 그 남편의 결점과 단점들을 알게 되면 그녀는 속았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녀는 그녀의 남편이 실로 거의 완벽하다는 관념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그와 결혼한 것이 실수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아내들이 이 시점에 이를 때 결과는 흔히 이혼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 아내들은 마땅히 그들 자신의 남편들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바울은 남편들이 그들 자신의 아내들을 마땅히 사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결혼 생활에 관한 그의 말에서 남편들에게 그들 자신의 아내들을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 그는 아내들에게 그들 자신의 남편들에게 복종할 것을 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남편들에게 지식을 따라 그 아내들과 동거하라고 명합니다. 고무적인 행실. 1절에서 베드로는 아내들에게 그들이 그 자신의 남편들에게 복종할 때 남편들이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들의 행실로 말미암아 얻은 바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고무적인 생활 태도로 말미암아 얻은 바 될 수 있습니다. 자매들이여, 그 누구도 당신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당신의 남편을 고무시킬 수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남편이 그로 말미암아 고무될 수 있는 그런 행실을 가져야 합니다. 그가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지라도 전도함으로 말미암지 않고 당신의 행실로 인해 그가 얻은 바 될 것입니다. 2절에서 베드로는 계속해서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지켜봄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정결한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또한 정숙한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 헬라어는 5절과 1장 15절에 있는 대로 거룩한의 의미를 가진 말에서 나온 파생어입니다. 정결하고 정숙한 행실은 틀림없이 거룩한 행실이요, 뛰어난 행실이요, 좋은 행실입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남편들이 그 아내들의 정결한 행실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며 라는 표현은 정결한 행실을 수식합니다. 이 구절에 사용된 대로 두려움이란 단어는 거룩한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거룩한 태도로 처신하려는 건전하고 진지한 신중함입니다. 이런 종류의 두려움은 이 책에서 베드로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통치에 관계되기 때문에 여러 차례 언급되어 있습니다. 결혼한 자매의 정결한 행실에는 거룩하고 경건한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자매들의 단장. 3절은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옷을 차려입는 외모로 하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인들의 머리카락을 그들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그들의 복종의 표시로 두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많은 사람, 특히 이 서신이 쓰여질 무렵 로마 제국의 사치스럽고 타락한 생활을 하던 사람들에 의해 오용되어 금과 그 외 값비싼 것들로 된 지나친 장식으로 그들의 정욕적인 육신을 꾸미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거룩한 부녀로서 그리스도인 아내들은 하나님이 정죄하신 이러한 일들을 삼가해야 합니다. 여러 해 전에 한 젊은 여성이 치프에 있는 교회 집회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지적이고 현대적인 법학도였습니다. 그녀가 처음 집회에 왔을 때 그녀의 머리는 마치 높은 탑처럼 다듬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가 계속해서 집회에 올 때 이 탑이 점점 낮아지고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결국 그녀가 더 많은 집회를 참석한 후에 그 탑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회개하고 구원받았으며 주님은 그 머리 모양을 내는 방식에 관하여 그녀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마음에 숨은 사람, 온유하고 정숙한 영. 4절에서 베드로는 계속해서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온유하고 정숙한 영에 썩지 아니할 장식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보시기에 값진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마음에 숨은 사람은 온유하고 정숙한 영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 혼의 모든 부분인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우리 영의 주요 부분인 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모든 것 중에 우리의 영이 그 중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은 마음에 숨은 사람입니다. 그 숨은 사람은 3절에 있는 밖에 꾸미는 것과 차는 것과 차려입는 것과 대조를 이루며 온유하고 정숙한 영은 머리, 금, 옷과 대조를 이룹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내들의 단장은 그들의 안에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썩기 쉬운 머리카락, 금, 옷과 대조되는 썩지 아니하는 단장입니다. 이 영적 단장은 하나님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그의 글에서 바울은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마음에 숨은 사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온유하고 정숙한 영입니다. 온유하고 정숙하게 된 영은 모든 그리스도인 아내들이 소유해야 할 일종의 단장입니다. 나는 베드로가 그의 체험에 따라 또한 그의 관찰에 따라 이 서신을 썼다고 믿습니다. 그는 종종 그리스도인 아내들의 영이 온유하고 정숙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온유한과 정숙한이란 단어를 사용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성질을 부리거나 화를 낼 때마다 우리의 감정은 어지럽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 감정의 혼란은 우리의 영에 영향을 줍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화낼 때 쉽게 우리는 우리의 영을 해방합니다. 어떤 사람이 화를 낼 때 그는 참된 영의 해방을 볼 것입니다. 우리가 영의 해방이라 부르는 것은 많은 경우 참된 것이 아닙니다. 참된 영의 해방은 어떤 사람이 완전히 화났을 때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그의 영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온유하고 정숙한 영의 해방은 아닐 것입니다. 많은 때에 그리스도인 아내의 영은 온유하지 않습니다. 자매들이여, 당신이 남편과 말다툼을 할 때 당신은 온유하고 정숙한 영을 가집니까? 아내들이 그들의 남편들과 말다툼을 하는 것은 일반적이고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예로서 남편이 어떤 문제에 대하여 제안하지만 아내는 동의하려 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자 하지만 아내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의견 불일치의 결과는 논쟁입니다. 인생에 대한 많은 체험이 있는 나이 든 사람으로서 나는 아내가 그녀의 남편과 말다툼하는 것이 반역의 표시임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무의식 중에 그리고 잠재의식 중에 그녀는 그녀의 깊은 속에 거스르는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가 거스르는 영을 갖고 있으므로 그녀는 그녀의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아내가 기꺼이 그녀의 남편에게 복종하고자 한다면 왜 남편과 논쟁하겠습니까? 아마 그녀는 그녀가 그 상황에 대해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문제들을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녀가 논쟁하는 것은 불필요합니다. 아내들이 배워야 할 한 가지 심각한 교훈은 그들의 남편들과 논쟁하지 않는 것, 말다툼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매들은 그들이 그들의 남편들과 말다툼할 때 그들에게 온유하고 정숙한 영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아내로서 자매가 온유하고 정숙한 영을 지킨다면 그녀는 화내지 않을 것이며 그녀의 남편과 말다툼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체험과 관찰로부터 결혼 생활의 상황을 알고 있었으므로 아내들에게 온유하고 정숙한 영으로 그들 자신을 단장하라고 명합니다. 우리가 지적한 대로 이 온유하고 정숙한 영은 마음의 숨은 사람입니다. 우리 믿는 이들은 사실상 두 종류의 사람을 가집니다. 첫째 사람은 우리 몸과 더불어 우리 혼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표면에 나타난 사람입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는 숨은 사람입니다. 마음의 숨은 사람이 온유하고 정숙한 영이라는 사실은 우리의 영이 생각, 감정, 의지와 양심으로 구성된 우리 마음의 한가운데 숨은 우리 존재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온유하고 정숙하면 이것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온유하면 확실히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도 온유할 것입니다. 우리가 온유할 때 우리는 정숙합니다. 영의 온유함과 정숙함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단장입니다. 남성과 여성에 관한 하나님의 질서의 묘사. 우리가 3장 1절부터 6절에서 보는 것은 단순히 사람의 가르침이나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남성과 여성에 관한 하나님의 정하심에 대한 묘사입니다. 거듭남에 대한 우리의 체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질서를 변경시킬 수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 생활 안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의 창조 안에서 정하신 순서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아내들이 그들의 남편들에게 복종하도록 정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보았듯이 아내가 단장하는 것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옷을 차려입는 외모가 아닌 오직 마음의 숨은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값진 온유하고 정숙한 영의 단장이어야 합니다. 5절과 6절에서 베드로는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자녀들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매들은 오늘의 사라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남편들은 베드로가 6절에서 말한 것을 놓고 어색하게 느낄지 모릅니다. 그들은 그들이 자신들의 아내들로 하여금 이런 식으로 부르게 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것은 오늘의 상황이 전혀 성경을 따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6절 끝에서 베드로는 아내들에게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말라고, 즉 두려워하거나 신경질적으로 흥분하지 말라고 말해줍니다. 이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아내들에게 주는 베드로의 말씀을 다루었습니다. 다음 메시지에서 우리는 남편들에게 주는 베드로의 말씀과 일반적인 생활에 관한 그의 말씀을 다룰 것입니다.